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6월 12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전 세계 40개국 안보수장이 모인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다자회의와 참가국들 간의 양자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국제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미한일 3자회담,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려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언론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12일 기조 연설에 나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을 위협하는 주 요소로 북한 핵 미사일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증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는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웨이 펑어 중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웨이 부장은 이날 중국이 50년 동안 핵 능력을 개발해왔다면서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핵무기는 자국의 방어를 위한 것으로서 전제 사용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웨이 부장은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막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미국을 겨냥해서 어떤 나라는 타이완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약속을 저버리고 타이완 분열 세력의 잘못된 행동을 지지하며 일방적인 국내법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비판하며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친러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헤르손주의 군민합동정부가 11일 주민 23명에게 러시아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시의 주민들에게도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시크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12일에도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와 미시찬스크 등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국방당국자는 러시아군이 수주 안에 루안시크주 전체를 장악할 걸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보도했습니다. 12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지에서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시할 걸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0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0일부터 비행기를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그러나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은 현재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업계는 그동안 미국의 검사 요건이 관광과 국제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코로나 검사가 필요 없는데 항공 승객에게만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 곳곳에서 11일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뉴욕의 슈퍼마켓과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21명이 희생되는 등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구호를 내걸고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섭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여행 주의보를 한 단계 높게 조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된 후에 여행 주의보를 레벨 2, 우려, 그러니까 2단계로 높였다고 미 언론이 보도를 한 거죠. 더 힐에 따르면은요, 레벨 2의 의미는 미국인이 여행할 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계획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요. 이 매체가 인용한 감염병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질병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밀접한 그 친밀한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습니다. 친밀한 접촉이란 것은요, 가까운 피부 접촉과 성행위 중에 일어나는 매우 가까운 호흡기 접촉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중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숭이 두창 발병에 연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WHO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질병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월요일자로 영국에서만 77명, 또 미국은 31명의 사례를 보고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8일 현재 40명으로 올랐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이 CDC와 또 이 매체와 인터뷰한 감염병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CDC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만 전문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의 증상으로는 발열, 림프절, 종창과 또 독특한 발진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있지만 원래 수십 년 동안 근절된 이 천연두 퇴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는 확인된 사례의 밀접 접촉자가 주사를 맞도록 조사해야 하지만 나머지 인구는 주사 없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6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다빈치 미션.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다빈치 임무는 금성의 기원, 진화, 그리고 현재 상태를 구름 꼭대기에서 행성 표면까지 전례 없이 자세하게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임무의 목표는 특히 금성이 지구처럼 축축하고 거주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같이 다른 행성에 대한 오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지구의 쌍둥이 행성으로 불리지만 납도 녹일 만큼 혹독한 환경이어서 화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온 금성을 화두에 올려놓을 다빈치 미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의 연구팀은 2029년 6월로 예정된 다빈치 미션의 세부 내용을 행성과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다빈치는 금성 심층 대기 희가스 및 화학 이미징 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조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Deep Atmosphere Venus Investigation of Noble Gases, Chemistry and Imaging. 이 앞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1989년 마젤란호 발사 이후 30여 년 만에 재개되는 금성 탐사의 목표를 집약해 놓고 있죠. 이 다빈치 미션은 금성 중력 도움 비행을 할 본선과 대기를 뚫고 들어가 표면까지 하강할 소형 탐사선으로 구성됩니다. 운송 중계 이미지 우주선은 근접 비행을 통해 금성 대기의 구름을 분석하고 고원지대 지도도 만들죠. 또한 행성 표면까지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고밀도 대기를 뚫고 하강하며 5가지 장비를 통해 초정밀 측정 작업을 수행할 소형 탐사선을 떨고 대기로 진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금성의 대기와 기후 시스템을 분석하고 산악지대에 대한 하강 이미지와 암석 성분 및 표면 구조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성의 물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수소 동위 원소 비율이나 소량이라 측정되지 않은 희가스, 심층 대기 성분 등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462도에 달하는데요. 이 다빈치 미션의 부책임 연구원은 소속 12m 착륙에도 살아남는다면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17분에서 18분 정도 작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성 대기에서는 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미션도 다빈치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자세하게 화학 성분과 환경을 측정하지 못했다면서 금성의 고원지대로 하강하거나 하강 과정에서 표면 이미지를 촬영한 미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빈치가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탐사한 하위 헌스호의 성과를 토대로 이전에 이뤄진 금성 탐사 미션을 21세기 능력과 센서를 개선하는 형태로 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학보다 취업. 미국에서 학습을 포기하고 취업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생계비 부담이 늘고 일자리를 쉽게 구하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미국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6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립학생정보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 대학 진학생이 대폭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교 봄학기를 등록한 학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만 명 2천 명 감소한 1,408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에서 3년제 전문대학교 등록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올해 봄학기를 등록한 학생 수는 지난해 학생 수의 7.8%인 약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뒤 대학자 등록수가 꾸준히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4년제 대학 등록자 수는 2019년 대비 6.6% 감소한 1,444만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전문대학은 지난해보다 82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1970년 5.1 쇼크 이후 가장 낮은 것인데요. 국립학생정보센터 연구원은 미국의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16세에서 24세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임금 상승률 평균 4.7%의 두 배를 웃돌았는데요.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무 역량이 요구되는 직종을 앞질렀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임금은 오르니 대학 진학의 기회 비용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 선택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네, 미국과 한국이 지난 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도발에 대응해서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고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충일에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북한의 5.1 미사일 도발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세 번째 도발이면서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시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세 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입니다.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사실상 처음으로 미한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해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대응사격을 한 거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 도발에 대응해서 미국과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대응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1발, 한국군 7발 등 모두 8발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되는데요. 한국합참은 이번 연합사격은 북한이 다수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도 한국합참 발표 후 낸 성명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미한연합군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실사격 연합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의지를 천명했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공산 세력 침략이라고 언급해서 대북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이 같은 대응에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서 이전보다 더 긴밀해진 미한 공조를 주요 변화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맹 간의 이견이 없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우리는 빨리 대화로 돌아가야 하고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바이든 정부와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북한에 분명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테리 국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서 미국과 연합 비행 시위에 나선 것을 적절한 힘을 과시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함께 독자 제재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한 공조라는 시각에서도 그렇고요. 한국 정부의 억지력이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갈 거라고 한 말에 대해서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대북 외교에 주안점을 두면서 억지를 뒤로 밀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억지에 방점을 찍은 게 윤석열 정부의 주요 변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성명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를 강조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서는 대북 억지가 핵심 내용으로 명시됐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 개발 관련 시험에 나서고 특히 지난 미북 정상외교 맥락에서 스스로 유지했던 유예를 파괴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를 현실적인 접근으로 판단하는 건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훈련은 북한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또 다른 전문가의 다른 분석도 있을까요?
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는 걸 북한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다면서 이를 똑똑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물리적 충돌에서도 북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김 씨 정권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카자니스 대표는 이는 일방적인 제재 해제 등 어떤 종류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군사력을 지렛대 삼을 수 없다는 걸 북한에 깨닫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억지력과 군사력을 대북 정책의 받침대 삼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필요하고 일찌감치 그랬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네요.
네, 앞서 BOA는 올해 4월부터 5월 22일까지의 해양대기청의 위성자료를 분석해서 중부지역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일대에서 시작된 가뭄 피해가 북부지대인 함경도로 이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했다면서 이 가뭄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미국의 해양대기청 가뭄지수 자료에서도 북한 내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공개된 추가 자료를 통해서 아직 가뭄이 해갈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북한이 봄 가뭄에 더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확산하면서 그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봄 가뭄으로 밀과 보리 작황에 문제가 생기면 춘궁기 이후에도 주민들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뭄이 길어질 경우에 벼 모내기와 이미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직파 방식으로 파종을 마친 옥수수 생육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전 지역에서 최근 소량의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앞으로 며칠 동안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에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보돼 있어서 가뭄이 다소 해갈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5월과 6월 평균 강수량은 각각 77.3mm와 99.2mm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반응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이를 강행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건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 기꺼이 열려있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방위 약속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취한 입장이고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할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동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발언이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 중에 나온 거라고요.
네, 논의 후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홀게이트 대사는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비확산 체제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폭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가능한 한 조속히 국가 핵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지난달 발표에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영변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움직임 등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2021년 총회 보고에 대해서 더 우려하고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한과 연계된 해커그룹 라자루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서 훔친 암호화폐를 계속 세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6일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단체인 라자루스가 이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기 위해서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라자누스는 슬로바키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터베이스의 침투해서 54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뒤에 곧바로 이 바이낸스에서 최소 24개의 익명 계좌를 개설해서 훔친 암호화폐를 환전했습니다. 이터베이스에서 훔친 자금 중에 얼마가 이 바이낸스에서 환전됐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바이낸스 외에도 또 다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에서도 당시 이터베이스에서 탈취된 암호화폐의 일부가 환전됐다면서 바이낸스에서 환전된 금액보다는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선택,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두 번째 시간으로 한인중앙학원의 운영과 교과과정 그리고 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이승만은 한인기숙학교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개교일에 지금까지 교장을 맡아왔던 와드먼의 부인으로부터 학교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승만 연구가인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이승만이 이후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이승만은 1913년 9월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교육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기숙학교를 하와이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학교명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은 후 서울 YMCA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교장 취임 이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교과목을 영문과 국학문 과정으로 세분화했으며 성경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승만의 힘과 인기는 학생 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취임 이전 30여 명이 지나지 않았던 학생 수가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3배가 넘는 103명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자 이승만은 한인 1.5 후은 2세대들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승만의 힘입니다.
하지만 1914년 봄학기부터 한인중앙학원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승만이 마우이 섬을 둘러보고 한인 여자 5명을 데리고 왔으며 한인 중앙학원에 여자 기숙사가 없어 수잔나 웨슬리홈에 기숙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홈 관계자들이 웨슬리홈에 사는 여학생들이 한인 중앙학원에 다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906년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가 학교를 세울 당시 감리교 이사부가 재정 지원을 한 감리교 본부 여선교회에 한인 중앙학교가 여학생 교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1914년 봄 학기부터 한인 중앙학원을 남녀 공학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홈에 다니고 있던 한인 여학생들을 한인 중앙학원에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들로부터 의연금을 걷어들여 여자 기숙사를 확장했습니다. 이후 이 여자 기숙사 문제로 국민회 그리고 감리교단 등과 갈등을 빚던 이승만은 1915년 4월경 한인중앙학원 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한인의 학교는 한인의 힘으로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한인중앙학원의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1915년 가을 학기부터 한인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1915년 한인중앙학원에서 독립한 이승만은 한인들의 의연금을 바탕으로 한인여학원의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를 움직여 예산의 대부분을 한인여학원 설립에 이용했습니다. 이승만의 한인여학원이 팽창하는 가운데 한인중앙학원은 쇠락의 길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감리교 총회의 재정지원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할 수 없었던 한인중앙학원은 1918년 9월에 폐교됐습니다. 1906년부터 1918년까지 지속된 한인중앙학원은 존속기간 학제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한국 국가보훈처 윤종문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학교의 학제는 1906년부터 11년까지 4년, 1912년부터 14년까지 6년제, 1916년 이후부터는 8년제로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인중앙학원이 한인사회에서 가지는 비중과 한인 학생들의 등교율이 높아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음 학교 재정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학교 재정은 감리교단과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 지원금,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 한인들의 개인적 후원금이었습니다. 학생 1인당 학비가 1년에 6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학교는 등록금 등의 장학금을 주었으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와이 한인들의 의연금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건물 보수 및 수리, 학생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건물을 확장해야 할 경우 한인들은 너나 할것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인중앙학원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언어 교육을 들수 있는데요. 다시 윤종문 박사의 설명입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언어 교육은 영어와 구어 교육이었습니다. 영어는 하와이, 나아가 미국이란 생활 문화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할 언어였지만 구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1세대들은 향후 독립운동가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이 될 자녀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시간을 국어 교육에 할애했으며 학생들은 영어가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언어 교육에 이어 학생들은 특이하게 상무 교육도 받았다고 윤종문 박사는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상무 교육이 강조된 것은 분명 특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병합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국이 국망이라는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문양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무 정신을 기르고 상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는 1909년부터 연무부라는 부서를 통해서 무예훈련을 강조했으며 1910년 한국이 강제병합당하자 이제라도 독립을 위해서는 군인을 양성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습니다. 한인중앙학원의 상무교육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학원의 학생들은 미국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과 병식체조를 교육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인중앙학원 학생들은 무교육과 상무교육을 통해서 독립의식을 기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독립운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인기숙학교와 중앙학원 출신들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남다른 경력을 밟았습니다. 졸업자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와이 대학이나 본토에 소재한 여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학교 졸업생 한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졸업 후 1차 대전 승전국들의 해당이었던 파리 강화에 참석했으며 하와이 한인애국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진주만 침략 이후에는 한인들의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하고자 개최된 해외 한족대회에 몸담았습니다. 한시대의 부인 박용숙도 기숙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박용숙은 미주한인 여성단체였던 신한부인의 대한여자애국단에서 활동합니다. 기숙학교를 졸업한 두 남녀 학생이 결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기숙학교는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을 배출해냅니다. 바로 황진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졸업 후 버클리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서재필과 함께 필라델피아 외교선전부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으로 활동합니다. 해방 이후 그는 그 유명한 여운형 비서로 활동합니다. 이 외에도 차균상, 이석진 등이 흥사단, 중앙인증동맹단 단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윤종문 박사는 한인기숙학교, 한인중앙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1903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한인 이민의 목적으로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6년에 설립된 한인기숙학교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하와이 당국으로부터 정식 학교로 승인받았습니다. 중앙학원 교원들은 미국인도 인정할 정도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별도의 초등교육을 받지 않고 상급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종문 박사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승만이 교장을 맡은 이후에는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학교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대한부인국제회, 신한부인회, 대한여자애국단 등 여성단체와 독립운동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이 교장으로 있었던 한인중앙학원의 운영과 교과과정, 그리고 한인중앙학원의 의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11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하고 경제 위기 상황이 개선됐지만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은 완벽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자 일부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루스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이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이나 보수주의자들뿐 아니라 민주당 안의 개혁파들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에게는 같은 당에 소속된 개혁가들의 비판이 보수주의자들의 비난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확고한 관점을 갖고 있는 여러 다른 지도자가 많은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적 통합과 국민의 결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했고 좌파의 반대파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불황을 종식할 만큼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일을 너무 적게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보수적인 미국인들의 지지를 다시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이 너무 진보적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늘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지지층과 반대층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 대통령도 드물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미국인 대부분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기업가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권력을 남용해서 민간기업을 몰락시켰다고 공격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반을 지낼 때 좌파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초 미국 연방 대법원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기 정책들 가운데 일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더 쉽게 새로운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중단을 명령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들 가운데는 농민을 위한 주요 사업과 산업 계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계획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새로운 계획 가운데 하나는 전기와 물을 생산하는 기업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새로운 계획 중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안이고 세 번째는 연방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또한 주식거래 전문가들과 투자회사의 행태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기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상인들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기업이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미국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업 경쟁을 높이고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장래 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두 가지 법안을 지지했고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노동조합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두 번째는 퇴직한 노동자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법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든 사회보장법을 기반으로 미국인들은 은퇴한 뒤에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앞서 추진한 법에서 이미 노동조합을 지지했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법들은 노동조합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1933년에 제정된 전국산업부흥법은 노동계 지도자들에게 노동자를 조직하고 대표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1935년 의회는 전국노동관계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협상에서 합의점을 끌어내도록 돕기 위해 전국적인 노동관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법은 노동조합이 직원 대부분을 대표할 경우 사업주들은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처음으로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권한과 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1935년 미국에서 통과된 또 다른 중요한 법안은 국가사회보장법입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놓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이 된 유태계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브라운 운동과 광전 효과를 증명하고 양자 역학을 발전시켰으며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중력파의 존재 예측으로 미래의 세계까지 내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1905년 26살의 젊은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과학 전문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이론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된 이 논문이 바로 그 유명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10년 뒤 아인슈타인은 이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더 확대해 발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 공간, 물질, 이동, 중력 등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 울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음악과 독서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유태인이었지만 종교적 계율에는 융통성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5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나침반을 사주었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바늘이 언제나 같은 방향, 즉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고 큰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버지와 삼촌에게 무엇이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자기와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지만 어린 소년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았지만 알 수 없었고 다만 어떤 물체든지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학교가 마치 감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느 날 삼촌인 제이콥에게 얼마나 학교가 싫은지, 특히 수학이 하기 싫은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마치 경찰관이 된 것 같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네가 어떤 범인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누구인지 모르는 범인을 X라고 쳐 그 X를 대수, 기하 등 수학 공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그 후부터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무척 좋아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기초적인 수학을 배우며 쩔쩔매는 동안 그는 미분, 적분 등 고등수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 때 그는 사람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등 어린아이 같지 않은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차 수학이나 물리학을 가르치고 싶었던 알버트는 나중에 스위스의 쥬리히 연방공대에 들어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직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정부 특허청에 들어가 심사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아인슈타인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1903년 연구 동반자이던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19년에 마리치와 이혼하고 엘자와 재혼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적부터 자기의 생각을 실험하는 사고 실험을 자주 했습니다. 특허청에서 일하면서도 남는 시간이면 그는 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보통 연구실에서 각종 도구로 실험을 했지만 그는 펜과 종이가 전부였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의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빛이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갖는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자연 법칙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명했던 자연 법칙들을 결합하고 수학적 규칙들을 적용해 새로운 자연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1905년 그는 이 같은 자신의 사고를 이론으로 정리한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즉 브라운 운동, 광양자 가설, 특수 상대성 이론, 박사학위 논문인 고체를 이루는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논문 등이었습니다.
이들 논문은 공간, 질량, 시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는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특수한 등속으로 움직이는 빛에 대한 이론입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는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단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등속 운동을 하는 시공간의 시간은 느리게 가야 하고 길이는 짧아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 여행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초고속 우주선이라면 여행하는 거리만이 아니라 미래로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지 10년 후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속도가 늘어나는 물체의 이동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중력과 물질,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물체는 일종의 에너지인 빛을 발산할 때 질량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입니다. 이 공식은 거대한 양의 에너지는 아주 작은 양의 물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태양이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열과 빛을 발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핵에너지를 발견하는 단초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인슈타인은 즉각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21년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상대성 이론 때문이 아니라 광전효과의 법칙에 대한 발견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과학의 법칙은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광물질은 그 표면에 빛이 닿을 때 전자를 발산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견은 오늘날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제품의 개발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위스와 독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자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희고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꾀죄죄한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세상살이에는 어눌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이 있어 외출을 했다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 잊어버려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지만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자신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내면의 기쁨을 열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어려운 이론을 예를 들어가며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차 대전을 반대하면서 무력과 탄압에 희생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타격이자 가해자들에게 더욱 용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3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독일이 먼저 손을 대기 전 원자탄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프린스턴에 살던 아인슈타인은 생애 마지막 25년을 통합 필드 이론이라 불리우는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물리학의 각기 다른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는 공통수학의 명제를 만들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그는 1955년 4월 18일 이스라엘 건국 7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준비하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며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 다음 날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놓은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